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이 된 사도 바울의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28번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피드로 나가면 한 40분 할 것 같아요. 왜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진리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와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 교회가 무엇인가, 또 4장에서 6장은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의 기본 요소인 개인,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성화된 삶의 일부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이런 21대 국회가 일단 마감이 되면서 어쨌든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번에 일단 저지를 했는데, 정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또 이게 올라와서 이게 통과가 되면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투쟁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붉은 영, 이 붉은 영과의 영적인 이런 투쟁이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그게 교회다. 이런 내용이 6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은 이 땅의 지역교회가 목사,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협력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 침례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대로 믿음, 교리, 이것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7절부터는 이제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또 킹제임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4장 17절 이후에요. 교리, 하나님 아는, 이 아들을 아는 일,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디가 부족하냐? 뒷부분이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영적인 투쟁을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26절에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적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옛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옛사람과 더불어 새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새 사람. 그래서 22절에 옛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24절에 새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절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고 22절에는 옛사람을 벗으라 그래요. 자, 이거 뭐 벗는다, 입으라 이런 이야기가 뭐냐,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 행위를 하는 걸 지금 벗는다, 입는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매일 새 사람을 갈아입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맨날 옷 벗듯이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걸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생겨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변화, 새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행위, 행위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들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변화는 뭐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난무했던 이런 거짓, 비방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침례교회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하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진리는 영어로 trut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진실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의 삶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왜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다니엘서 10장 21절 가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경 기록이에요. 이 안에 거짓이 없어요. 진리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모든 진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total truth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total truth.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러 영역이 있어요. 정치 영역도 있고 경제 영역도 있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영역도 있고 교육, 뭐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심지어 음악, 뭐 영화, 집안 유지, 청결, 건강,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을 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런 데 펴시면은 사도들의 행적이 이제 나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와 같은 일도 생기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적이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요약이 된 거, 그 엄청난 고통도 받고 요약이 된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집,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는 인천 여기 서창동에 위치한 사랑침례교회로 모이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 예, 여기에 들어있는 킹제임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사는 그 일, 그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행동거지에 있어서 내가 항상 진리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하는가,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거짓말을 배격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거짓말하는 걸 보면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노력을 하는가, 이 사회를 향해서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가서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결론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예가 화를 내는 거, 진노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안 낸다,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그렇죠? 옳지 않은 걸 보시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불의 이런 걸 보면 반드시 화를 내야 된다. 화를 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 여러분 모세오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셔도 100%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딱 판단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를 내는 걸 질질 끌다 보면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분노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분노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화를 낸다라는 말은 anger란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고 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은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진노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갖고 큰 심판과 멸망으로 누구를 파멸시키는 이러한 때에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 7년 환란기 이런 거 표현할 때 하나님의 anger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노가 됐다고 하면 뭔가 심판과 함께 커다란 멸망이 임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불의한 걸 보고 화가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진노로 바뀌면은 그러면 큰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 오히려 화를 내다가 큰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날이 어둡기 전에 특별히 누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료 직장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가능하면 화를 풀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지나치면 그러면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나나 상대방 다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진노의 상태에 빠지면 그러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런 말씀이 괜히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걸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듣는 귀가 좀 생기고, 특별히 이제 아내의 말에 이제 신경을 좀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좀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제 나이쯤 되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화가 폭발하고 이제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막 진노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뭐 폭발해갖고 멸절시킬 것 같이 이렇게 진노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왜 저렇게 불의하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진노의 수준으로 넘어가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난 30년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저도 젊을 때 혈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진노가 발동이 되어 그런 일도 했는데, 요새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진노가 폭발해갖고 잘못되면, 그럼 어떻게 되고, 다음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국가의 지도자가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진노를 해서 폭발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치는 이와 같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화내는 것만 가지고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화내는 거, 이게 잘못해서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진노에 이르고 이렇게 돼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구나. 여기는 바울이, 아마 바울도 제가 봤을 때 화를 좀 많이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마음에서 옳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래갖고 화를 내고 이게 지나쳐서 나중에 진노의 상태로 이렇게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인가, 각자에게 양심의 소리가 이제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피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자, 세 번째 변화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가서 보니까,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냐,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런 굳건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구원받을 때 일생에 한 번 하는 그런 회개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이때마다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후회하고 돌이키기만 하는데 마음만 돌이키지 근데 실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 여러분 가서 마태복음 기사, 가룟유다에 대한 기사를 보면 거기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다, 후회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돈을 도로 가져다 주잖아요, 돈을. 예.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예, 자기가 예수님 정말 팔아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실제 행동이 변해야 그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실제 행동의 변화.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왜 이야기를 쓰냐?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왔는데 교회 안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교회 안에 와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도 가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에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어요. 사유재산.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그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다만 내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특별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예,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도망을 가거나 해서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예,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종, 종은 다른 얘기를 하면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고 그럼 주인이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노예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특별히 예,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노예, 이 노예 계급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 노예 출신의 사람이나 노예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느냐?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시 말해 사회에 예,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도둑질 어디에서 나와요?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에서 도둑질이 나와요. 손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일, 이게 이제 도둑질이거든요.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 여기 노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레이버로 돼 있어요. 레이버. 예, 레이버라고 한 말을 어떤 분들이 왜 이걸 굳이 노동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예,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여 일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일하는 거. 쉽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힘들여 일하는 걸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단어 레이버는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걸 레이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이 어느 정도 힘든 거냐 생각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를 레이버로 표현하고 있다. 레이버. 그걸 개혁성경에 구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힘써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를 신성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혹은 일,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64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65세가 되는데 언제 시간이 한 4, 50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땐 뭐 했는지 모르고 하여튼 뭐 20살쯤 넘어서부터 이제 기억이 있는 건데 지금 벌써 45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상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반드시 레이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또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100세 사는 게 좋으냐 나쁘냐 물어봅니다. 애들에게 100세 사는 게 좋을까 나쁠까. 예. 아이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가면 45, 그다음에 50대면 다 퇴직한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이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그러는 거지 50 넘어가면 이제 다 퇴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55세부터 100세까지 살려고 해봐요. 이게 고역이지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학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거를 너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근데 말을 듣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박사, 석사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래요. 아, 해봐야 그건 50세면 끝나는 건데 박사, 석사를 해야 60, 70, 80까지도 일하잖아요. 이 머리를 가지고. 그래야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이가 들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주어진 때, 지금 주어진 때 뭘 해야 되냐? 인생을 준비한 이 단계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고 특별히 젊을 때 머리에 아직 머리가 이제 녹슬지 않고 했을 때 열심히 머리를 돌리고 굴리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 뒤에는 연구하고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0살 넘어가면 대단히 어려워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일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 부단히 노력하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 몰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몰입. 영어로 컨센트레이션. 컨센트레이션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예, 컨센트레이션. 버스 안에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이걸 앉아서 여러분 스타디 바이블, 에스라 성경 사전에 그 많은 항목들 있잖아요. 지금 미국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 번역한 거예요. 미국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 번역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게 지금 20년, 30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면 안 된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몰입을 해야 된다. 컨센트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노래가 들려도 앉아서 공부하고 몰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충고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장가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확고한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29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네 번째 나타나는 변화, 이거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대화는 안 해야 된다. 더럽고 부패한 대화, 찔리는 분 많으시죠? 더럽고 부패한 대화는 안 해야 된다. 음담패설, 남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거기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말습관, 언어습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그 언어습관, 습관 이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마음의 보고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우리 입은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거,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에 하던 그런 악한 말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럼 구원받았는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말을 하고 깨끗한 그런 대화를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 자연히 언어 습관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오늘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나도 그 말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지 않은가. 요새 언어 파괴가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무슨 네이버나 무슨 글 보면 이게 무슨 글인지를 알지 못해. 다 뭐 줄여놓고 뭘 해갖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절 보고 어떤 사람이 차도남이라고 그래서 차도남이 뭔가, 또 까도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도남 까도남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린 왕자더라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야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네이버 가서 차도남 까도남을 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운 도시의 남자, 하나는 까칠한, 까칠한 무슨 남자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 왕자라고 그러네, 저보고. 아, 그래서 다행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파괴가 돼갖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우리가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워주는 일.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세워주는, edify, 세워주는 일, 교회에서도 세워주는 일, 여기에 필요한 이런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낙담시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열심히 댓글 쓰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뭐 댓글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SNS에 뭐 무슨 기사를 읽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뭐라고 쓰나 한번 보시라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에 가서 상대방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말 쓰면 안 된다. SNS에서 덧글을 쓸 때도 점잖게, 그렇죠? 전화를 하면 그냥 또 이상한 음악이 막 그냥 뭐 나오잖아요. 그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오늘 휴대폰도 좀 가서 그 뭐라 그래? 칼라링인가 그것도 좀 바꾸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이게 딱 전화가 딱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좀 들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럼 은혜를 끼치려면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 차야 은혜가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은혜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느냐는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충만히 차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아침에 소개했던 폴 출입의 지금 누린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폴 출입의 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이 있어서 이제 주문을 좀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폴 출입이 내가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영혼을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그 계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슬프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말기 골수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고통 속에 누워 계셨지만 전혀 분노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불평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왜 하필 제가 골수암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처음에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끝까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나는 나의 모든 말,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기도의 그 말을 듣고는 이제부터 나는 모든 말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든 말이 아버지처럼 모든 면에서 덕을 이루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런 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끔찍한 그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말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만든 그러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아버지가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부터 폴 출입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뭐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요약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원히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을 하는데 후벼워갖고 말을 했는데 암세포처럼 종양처럼 돼갖고 파먹는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영원 무궁토록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궤양처럼 파먹는 그런 말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 힘들게 만들고 결국 본인도 힘들게 되는 이런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네 번째 나타난 변화, 이거는 언어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이 생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제가 네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 내 삶은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언어, 이 생활에서 더러운 대화, 추접한 대화 이런 대화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막 노력할,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근데 문제가 있죠.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예 박멸돼서 없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거 말하는 게 다 좋은 말이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단 말,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말해 100% 성령님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사는 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제대로 지키는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옳고 그른 걸 다 아는 아기 있어요, 여러분? 애가 딱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말을 잘 듣고 정말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런 아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젖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훈계도 듣고 또 교회 와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양심이 인지하고 양심의 경고 이런 거 듣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거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럼 양심이 굳어져서 한 20살쯤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면, 그러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굳어져서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성경 말씀, 순수한 영적인 우유, 이걸 먹으면서 또 고기를 먹으면서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말씀도 배우고 어려운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점점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가지 변화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양식을 구원 받았는데도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양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교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구원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무슨 뭐 한다 그러고 21일 기도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쫓아다니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그 사람들과 사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짓고, 예배당 지으면 요새도 딱 카페 다 만들잖아. 카페나 만들고 카페 봉사하고 뭐 주차장 봉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성세월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맨날 교회 모여서 좋은 거 하자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열심히 교회 갑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귀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뭐 열심히 해요. 이거 보니까 하여튼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데 6절에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알지 못해요. 내 판단에 따라 그 전에 살던 그런 판단에 따라 인간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목사가 하라는 대로 뭐가 하라는 대로 이런 사람의 전통에 따라 뭔가 일을 하면 그러면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 받았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여기 gr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말 그대로 땅을 치며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게 이게 그리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계속 그러느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변화가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평생토록 종교생활하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결코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런 변화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구원 분명히 받았어요. 아, 그런데 이런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이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될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결코 아니다 그래요. 결코 아니다.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이 됐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성령님의 생명의 이 뭐라 그럴까 항아리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 갖고 성령님이 이걸 둘둘 말아 갖고 딱 봉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 심지어 마귀도 와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 무서운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리 중에 가장 무서운 교리가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가장 무서운 교리예요. 가장 무서운 교리.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 취소, 구원 취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구원 줬다가 말 안 들으면 구원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태어나는 걸로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말 안 들으면 엄마 배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오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나오면 내 자식이에요. 나오면 내 자식.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근심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정말 되면 그날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대개가 다 누구의 뜻이에요? 목사 뜻이에요. 그게
그게 대개가 교회 뜻이에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러면 구원 잃어버린다. 심지어 구원파 교회들도 자기네 교회 떠나면은, 그러면 구원 잃는다 그러잖아요. 본인들 열심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틀려서 교회를 떠나면 그건 구원 잃어버렸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단교리 중에 가장 무서운 그런 이단교회예요. 또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경고하잖아요. 이 교회 떠나면 교통사고 발생한다 그러고,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리를 파악하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걸 떠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무슨 사고를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저 사랑 침례교회 올 때 그냥 이거 왜 가야 되나 그러고 근심과 고통 중에 이 교회 오시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면 그냥 얼굴이 맑고 그래갖고 너무 기쁘고 성도들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교제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야지. 아이고 이 교회 오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왜? 바른 믿음으로 신앙할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가? 첫 번째,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넘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거저 은혜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야. 내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를 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죄를 짓거나, 그렇죠? 내가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내거나 부족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딱 구원을 취소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밤 수면제 먹고 그러고 자야 되지 않겠어요? 불안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여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님에 의해 봉인이 됐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이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 빼곤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괘씸한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나 버리고 도망갔지?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20장 26절 여드레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도마도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도마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기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화평을 누리고 영원 무궁토록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화평과 기쁨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과 기쁨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없어져요? 구원이 없어져요? 아니면 화평과 기쁨이 없어져요? 화평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도저히 일반 사람 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을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니까 구원 잃어버렸으니까 주여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구원, 구원 받은 자로서는 누려야 될 기쁨과 그 화평, 그거를 좀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위에서 말한 그 네 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근심하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돼요.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되면 그 새로운 사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변화가 생겨요. 진리,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거를 판별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 삶을 주관하고 사는 그와 같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네 번째,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가 마땅히 생겨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면 고의로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령님이 근심을 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무궁토록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무궁토록 취소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 그 구원받지 못한 거라니까. 로마서 5장 6장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생기지 구원받고 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구원이 죄짓는 면허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